한 선교사님이 2010년 선교 한국에서 설교하실 때 썼던 예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놀라운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류 중에 절대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꿩이 드디어 사육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꿩은 길들이기 어렵고 잘 도망가기 때문에 사육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가기 전에 아마 꿩들의 다리를 묶어 놓았거나 아니면 나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큰 망을 쳐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치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본성과 다르게 그저 옹기종기 모여서 마치 닭처럼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그 꿩들의 모습을 보고 놀란 그 사람은 주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꿩이 맞습니까? 꿩처럼 생긴 닭 아닌가요? 그러니 분명히 꿩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다면 꿩이 도망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꿩 머리를 자세히 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꿩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꿩 머리에, 작은 머리에 선캡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모든 꿩 머리마다 앙증맞은 선캡이 씌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앙증맞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원래 이 꿩은 겁이 정말 많은 짐승이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꿩이 쓰는 선캡은 우리가 쓰는 선캡과 선캡처럼 모자의 형태가 아니라 가림막 형태인데요. 그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게 가려놓으니까 이 꿩이 날아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바로 앞에 보이는 모이만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있는데 그 꿩들은 날아오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그 속에서 아등바등 살다가 쏟아져서 잡아 먹힐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이 선캡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뜻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날아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꿩이 선캡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아의 한계로 인한 의심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디모데 전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만 19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 역시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친 사랑, 예수님의 이 다함 없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며 누려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미지를 맹목적, 감성적,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내가 이해한 만큼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라는 오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틀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작은 지식,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으로의 믿음의 전진에 있어서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찢어 넓히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초월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도 수동적이거나 연약한 이미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 후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꽝의 머리에 쓰여져 있던 그 선캡을 벗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태도가 곧 순종입니다. 세상적인 지성으로는 이것 할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또 감성적인 믿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답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대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한 성도의 수준을 측량할 수 있는 귀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속사람의 지각이 깨어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에, 즉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감을 통해 나의 선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이 평범한 삶에서의 믿음, 그 믿음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객관화되어 삶의 현장 가운데 자연스레 묻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 안에 나의 전 존재적인 삶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쌓여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믿음을 찢어 넓혀 순종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곧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영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이미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의 원동력이 앞에서 읽었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된 사람은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변론을 내는 삶을 살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어 갑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신에게 먼저 적법하게 사용함으로 선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이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그곳을 위험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닌 구약의 모세율법을 준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은 중시하지만 육체를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인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모습 다 어떻습니까?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얼매임과 음으로 빠지게 하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혹 여러분도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적 사고로 영향을 받아서 자유함과 기쁨은 사라진 채 얼매임과 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오해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며 풍성한 관계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가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인지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관계로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관계도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분이나가 죽일도록 미웠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다른 관계 좀 어렵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가 아무리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큰 위험의 신호인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많은 것들이 나의 작은 결단부터 매듭이 풀리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에 터진 웅덩이 이제 그만 파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신 주님께 속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믿음 있는 자를 찾아 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제 아들과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는 주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며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죠.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며 냉정하게 돌아서십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거절하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이 여인이 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공통점은 둘 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걸 나타내는데요. 백부장이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 못합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나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가나안 여인 역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나아가 이방 여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 남자이다.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너를 개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그럼에도 너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라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여인은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수도 없이 실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자존감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명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 신뢰가 확고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복음을 위탁하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처들, 이 감격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으로만 충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자녀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엄청난 일을 성취했기에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표현했던 그 고백 한마디가 주님을 감동하게 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없어도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은 그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대단한 믿음 없어도 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본문에서 특이점은 단지 기도를 하되 라고 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자주 사용하죠. 그러나 간구와 도구가 독특하게 쓰였는데요.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해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구는 헬라어로 엔티우크시스라 해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롭고 친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간구와 도구는 앞서 살펴보았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처럼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중보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중보의 분량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15년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주인공 여성은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할머니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회복해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에 부부관계가 어려움에 빠지고 또 재정적인 위기를 겪게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함으로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의 작은 방을 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방 입구에는 워룸, 전쟁의 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중보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의 방, 기적의 방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캡을 벗어버리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산 같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는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간구와 도구,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했던 그 권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가림막을 십자가와 함께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환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간구와 도구를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